마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보여주는 두 번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성전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2절부터 14절까지 성전청결 사건 전반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이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죠. 그 안에 이것저것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 때문에 시끄럽고 이제 난리였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들을 보시고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꾸지람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것과 이제 이어서 그 뒤에 주님 이런 행동을 하신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성전청결사건 후반부 내용이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이 후반부도 전반부와 마찬가지여서 첫 번째는 소란스러운 장면이, 두 번째는 분노하는 모습이, 세 번째는 예수의 말씀이,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상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고 계시고 어린 아이들이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누가 이런 일들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이렇게 겉으로만 놓고 보면 누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병자들을 고쳐주고 계시잖아요. 맹인들, 전은자들, 또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성전 안에, 성전 뭐 안으로 들어왔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던 맹인들, 전은자들, 그리고 불구자들,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맹인이었는데 성전에서 예수님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입 다물고 돌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내가 눈이 뜨게 되었다.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저게 저런 거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제가 맹인이었는데 눈이 떴다고 하면 성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잖아요. 사람들도 태어나서 처음 보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사과도 만져보고 배도 만져보고 성전 기둥도 만져보고 지나가고 있던 당나귀 새끼도 만져보고 이것저것 만져보고 얼마나 호들갑을 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이 그냥 조용히 있다가 아 여기 성전이니까 조용히 해야지 그리고 조용히 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도 시끌벅적했을 것이고 또 그 장면들을 보면서 성전에 있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찬양을 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성전은 누구 때문에 시끌벅적하냐면 은혜 받아서 구원 받은 사람들, 고침 받은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때문에 시끌벅적한 거예요. 이걸 율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원래 이들은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여지껏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온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성전 분위기를 해치고 성전을 시끄럽게 만들고 이런 경우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그런 상황, 그런 장면 때문에 성전이 지금 시끌벅적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상황은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이고 그 장면 때문에 아이들이 또 찬양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시끌벅적한 현재의 장면, 상황이죠. 자, 이 상황을 누가 보았느냐. 15절 처음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상황을 목격을 합니다. 이게 시끌벅적한 그런 장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했던 반응이 있어요. 15절 끝에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하여, 분노한 겁니다.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예수님께 말을 하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게 지금 이 장면을 보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분노했던 것은 왜 분노했던 것일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지껏은 이래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조용했고 거룩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여간에 뭐 걸어다닐 때 뒤꿈치도 들고 다닐 판이니까 정말로 거룩한 그런 신성한 모습을 잘 유지하고 그들이 어떻게든 잘 질서를 유지하고 지냈던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본문을 보면 15절에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정말 귀한 일이다. 정말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굴러먹다 이런 막대 먹은 일들이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이 여기서 전개가 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분노를 한 겁니다. 분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했던 분노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만약에 종교 지도자였다 하더라도 아니 여지껏 이런 식으로 성전을 운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고 만약 이 기분 나빠하고 또 분노하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와 같이 분노하는 이 상황들, 현실들이 왜 생겼는가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와 같은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람의 뜻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져서 분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성전에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 이건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야. 이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아. 이런 일은 없는 게 나아. 이럴 것 같으면 맹인들은 눈을 안 뜨는 게 나아. 이렇게 시끄럽게 할 것 같으면 어린아이들은 성전에 안 들어오는 게 나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래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분노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기는 하지만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잘 됐을 때 나는 그 사람이 잘 못 되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잘 되면 우리가 마음이 찜찜합니다. 가끔 어떤 경우에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옮겼습니다. 뭐 이유가 좋은 이유 때문이든 나쁜 이유 때문이든 안타까운 일이죠. 기왕이면 같이 신앙생활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성도가 한 사람이 다른 교회로 옮겨갔어요. 그래도 신앙을 버리고 불신자가 되거나 그게 아니라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저는 그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도가 잘 되면 기쁘고 감사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 우리 교회를 떠났으니까 뭔가 좀 안 됐으면 아 그때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옮겼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일이 생겼으면 아니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옮겼어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본성을 놓고 보면 나를 떠났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못 됐으면 그런 마음들을 갖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맹인들이 들어와서 고침을 받는 거 전원자들이 들어와서 고침을 받는 거 어린아이가 들어와서 찬양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뜻에 안 맞으니까 그게 자기들 유익에 안 맞으니까 분노하는 거죠. 어제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의하면 레위기 규정이나 다른 데 보면 이런 불결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하셨냐면 항상 병들어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불결한 사람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결한 사람들을 모으시는 분, 불결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지껏은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예루살렘 성전이 충돌한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대로 따로, 예수님 예수님대로 따로, 무리가 완전히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불결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서 이따위로 행동을 하느냐 하고서는 이제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그렇다 이 말은 내가 보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나쁜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긍정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 구약 성경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 장면을 해석을 했죠.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건 분명하지만 나귀를 타시는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 구약이 성취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도 마찬가지. 이 장면이 어떠한 장면이냐? 구약 성경이 성취가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어린아기,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이 내용은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문자 그대로 쓰여져 있는 구약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거든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대적들은 강하지만 나는 어린아이와 같지만 나는 젖먹이와 같지만 그러나 강한 대적들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젖먹이들이 찬양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생각해보면 나는 온 우주 만물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찬양과 고백이 지금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견주어 볼 때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와 견주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과 견주어 보아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영적인 수많은 존재들과 견주어 보아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그 구원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하는 게 지금 10편 8편이거든요. 그 내용이 성취가 되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에 또 성전에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어린아이들이 찬미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연약한 자들, 구원이 필요한 자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습만 놓고 보면 아무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이기게 하시고 그들이 구원과 치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찬양하게끔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다라고 지금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마지막 17절에 보면 최종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다 마치신 뒤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습니다. 베다니로 나가서 주무십니다. 베다니가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아니고 붙어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다른 곳에서 있는 거죠.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가령 부부가 각각 다른 방을 쓴다면 만약에 남편은 예루살렘에서 자고 부인은 베다니에 가서 잔다면 딱 보면 장면이 어떻죠? 사이가 안 좋은 거죠. 거리가 있구나. 이게 가까운 관계가 아니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예루살렘이 기구하지 않으세요. 다른 데로 가버리신다고요. 너는 너, 나는 나. 이것을 누가 봐도 분명히 알 수 있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고쳐서 청소해서 다시 쓰겠다 이게 아니라 너는 이제 끝났고 내가 새로운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정도 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이미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말씀드렸던 또 사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금 이 사건은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에 성전을 주셨습니다. 또 율법도 주셨습니다. 제사장도 주셨습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성전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맞아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못합니다. 병든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구원과 치유를 주지 못합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전을 사용하지도 않고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반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고치시고 저는 자를 고치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고 하는 은혜를 예루살렘 성전은 못 주지만, 구약은 못 주지만, 제사장은 못 주지만, 율법은 못 주지만 예수님은 주십니다. 그걸 분명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은 고치지 못하고 배척하고 나가라고 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건인 거죠. 두 번째로 결국 그래서 회복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정결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뭐 그들도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불결해서 고통이 있어서 질병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 아직 어려서 뛰어다니면 시끄럽게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척했던 사람들, 그런 열외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끔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성전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 지금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되면 안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죠. 만약 성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성전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근데 성전은 하나님이 베푸시려고 했던 은혜를 일정 부분만 담을 수 있을 뿐 예수님을 온전히 담을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은혜를 받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은혜가 필요할 때, 또 내가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원수들은 나보다 크고 나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과 자유를 얻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 나오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살면서 쭉 지내오면서 생각해 보면 뭐 아직 충분히 많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나이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송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50년 넘게 쭉 살면서 보니까 아, 문제가 없이 항상 평안하기만 했던 시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넘어가면 또 다른 사소한 문제가 기다리고, 사소한 문제를 넘어가면 또 다른 종류의 문제가 기다리고, 그래도 우리가 그런 여러 종류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들 안고 아, 주님께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셨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주님을 또 해결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쪼록 언제든지 문제가 있어도 도리어 주님을 바라보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다 은혜 누리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늘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전을 세우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많은 불결한 자들과 고통과 질병과 문제를 갖고 있던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오늘 나누었습니다. 비록 성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도, 또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혹여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더욱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오는, 그리하여 찬양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바람과 또 소망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